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심이라.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골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13년 봄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주만 있으면은 2013년 봄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3,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을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의 반응이 네 가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다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 그리고 옥토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13년 봄 사경회를 앞두고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 상태는 다양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과 마음입니다. 복음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을 말합니다. 어떤 씨앗들은 그러한 길가에 떨어지곤 합니다. 물론 그것을 농부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의도적으로 길가에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농부는 잘 기경된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러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몇 개의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씨앗이 길가 땅에 떨어지면은요, 거기에 파묻히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길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땅이기 때문에 대단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도 땅 속에 파묻힐 수가 없습니다. 잘 기경된 땅은 고랑을 깊이 파놓았기 때문에 씨앗이 그곳에 심겨지면은 땅 속에 묻힙니다. 그러나 길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도 묻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밖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결과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배회하고 있던 새들이 길가에 노출된 씨앗을 보면은 곧바로 내려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이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특징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가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저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렇게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악한 자를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래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메시지를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현상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 복음 메시지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설교 듣는 자세는 대단히 불성실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 메시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자세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주제에 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교리라든지 뭐 등등 그런 교리가 그들에게 따분하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지요? 설교되어지는 복음 메시지 주제들이 따분하게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산만하고 부주의한 그런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자세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론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는 66절에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던 그런 많은 무리들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길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길가 마음은 영적인 지각력이 없고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두 번째는 돌밭 마음입니다. 복음이 강론되는 현장에는 길가 마음뿐만 아니라 돌밭 마음을 가진 청중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땅들의 이스라엘 나라는 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뭐 정말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 위에 흙이 약간 덮인 그런 경우가 바로 돌밭인 경우죠. 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땅들 가운데는 그 돌 위에 이제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밭인 경우인 것이 돌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얇은 흙 바로 밑에 큰 돌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바로 이곳에도 몇 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뿌리가 그 큰 돌을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곧바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들은 흙 속에 묻히기 때문에 이제 그 흙 속에서 묻혀서 뿌리를 깊이 내리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싹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싹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오되면은 이 씨앗은 더 이상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기구한 운명인 것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돌밭 마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돌밭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 돌밭 마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잠시일 뿐이고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기쁨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단정짓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돌밭 마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서도 환난이나 유혹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은 순전히 감정적이지요. 그들은 절대로 사려 깊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뻐하지만 또한 순간적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돌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 또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잠시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돌밭 마음은 금방 끓는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금방 식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밭 마음의 특징은 이처럼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돌밭 마음의 특징이 일시적인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마음은 모든 것이 일시적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밭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고집과 아집과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착하고 상냥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착각인 것이지요. 그건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돌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일시적인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악된 본성, 단단한 죄악된 본성,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완고한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떨어진 복음 메시지는 잠시 피어나다가 곧바로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잠시 기뻐하기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곧바로 식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돌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몇 개의 씨앗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씨앗 하나가 외롭게 떨어진다면 참 대단히 애처롭지요. 그 가련한 씨앗은 안간힘을 쓰면서 성장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온통 가시떨기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들은 참 나쁘죠. 대단히 나쁜 그런 존재들입니다.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씨앗이 거기 뿌리를 내려도 빨아들일 수분도 없고 영양분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무성하게 있는 가시떨기들이 다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들은요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진 가련한 씨앗은 참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고자 해도 가시떨기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가시가 무성하게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조금 올라오다가 그 가시들에게 질식되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도 가시떨기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이 떨어진 씨앗이 자라다가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처럼 복음 메시지가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청중들의 그 심령 속에 던져질 때요.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온통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쾌락 뭐 이런 가시 떨기들이 온통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들은 복음 메시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 26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회개를 하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받기를 그가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는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도 벨릭스 총독은 사도바울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경고해 줘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시떨기 마음은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 가졌던 바로 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 쾌락 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막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시떨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아무리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뒤덮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난하다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불쌍한 신자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신자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그 도중에도 여러분의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재물 모으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쾌락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놀러 가야 될까? 설교를 듣는 도중에도 다음 휴가지는 어디로 정할까? 휴가 갔다 오고 나서도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날 밤에 또 다음 휴가지는 어디로 정할까? 막 그렇게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2013년 봄 사경이가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가 마음, 돌밭 마음, 또 가시떨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소유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옥토 마음입니다. 옥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참 복되지요. 왜냐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좋은 땅이라서 이제 옥토라고 하는 것이죠. 옥토, 좋은 땅입니다. 여기 좋은 땅은 농부가 쟁기질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땅입니다. 농부는 쟁기질을 하여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또 고랑을 깊이 파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지요? 씨앗이 그 땅 속 깊이 파묻힙니다.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또 싹을 내고 또 줄기를 내면서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곡식들,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옥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옥토 마음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옥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되어지는 이 복음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복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그 마음에 반드시 성령께서 내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지성으로는 이 말씀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옥토 마음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토 마음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혹 100배, 60배, 30배는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도대체 저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옥토 마음에는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30배, 60배, 100배가 무슨 뭐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변모되어져 가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옥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옥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설교 내용을 이해합니다. 설교 말씀이 듣고 그 사람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데 그 풍성히 맺힌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품성의 크리스찬 품성의 아름다운 그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옥토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2013년 봄 사경에는 이와 같은 옥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심령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그 거룩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 옥토 마음을 소유하여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 봄 사경회를 앞두고 과연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하여 잠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 허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옥토 마음, 좋은 심령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좋은 심령을 지닌 자만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크게 유익되고 큰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옥토 마음 소유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래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봄 사경회가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